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대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또 4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아, 주식 계좌를 열어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래요.
뭐 너도나도
너도나도예요.
네 맘이 내 맘, 네. 내 맘이 네 맘 다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 한 달 전 기억하시죠? 제가 딱 이제 금요일 문제의 그날 다들 저를 말리시지 않으셨죠? 열심히 주식을 사는 저의 모습을 보고서 그게 시그널이다.
네.
주말 사이에 그렇게 전쟁이 터졌고
진짜.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벌써 5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아 이거 보니까 또 안 끝날 것 같네. 아 이러다 진짜 지상전, 확전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시장이 그를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게 오늘의 하락이 제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늘 오늘이, 그런 생각이죠.
오늘의 저점이 마지막이었으면 네. 좋겠다 싶은데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쉽사리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그런 전략을 펼쳐야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네.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엔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저희 가가오까지는 방문하지는 못하더라도
전국 각지로는 갑니다.
지역으로 방문해서 예.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의정부부터 수원까지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 소식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4월 한 달간 찾아갑니다. 먼저 의정부로 가겠습니다.
네.
의정부 4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경기 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지정학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지훈 박사님 또 이혁진 차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강남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스페이스 쉐어 선릉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2016 원자재 버블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철진 평론가 그리고 백창규 부장이 함께하실 예정이고요.
세 번째 대전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전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N2 대전 WM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지훈 박사님 또 백찬규 부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글로벌 지정학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어서 네 번째로는 바다를 좀 건너서 저희가 제주까지
좋다.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3일 오후 3시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릴 예정인데요. 국내 정부 정책에서 찾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명수년 편집장과 박현지 과장이 함께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지역 창원으로 갑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고요. 국내 정부 정책에서 찾는 투자 전략 주제는 같습니다. 명수년 편집장님, 이혁진 차장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원으로 갈 텐데요. 수원에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수원 컨벤션 센터로 갑니다. 품이 있는 주식 투자라는
좋다.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 김동환 의장님과 또 백창규 부장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댓글장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지역별로 신청하실 수 있는 그 창들이 있어요. 꼭 클릭 탁 하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에 세미나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세미나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무료입니다.
되고 모든 세미나에는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함께 가시고
네.
여러분들이 세미나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직접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전국 각지를 찾아가는데 강원도는 왜 안 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가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은 릴레이 세미나 지역은 아닌데요. 저희가 따로 추가로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박지훈 부장 그리고 박현지 과장이 2분기 투자 유망 종목과 ETF 전략이라는 주제로 4월 8일 오후 3시에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하셔가지고 링크를 통합을 했습니다.
네.
통합하셔가지고 아, 들어가서
스마트하다.
네. 그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내가 아, 갈 수 있는 또 날짜와 지역으로. 지역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근처에 계신 분들도 혹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인이 있다, 친척이 있다 하신 분들은 전화 한번 주세요. 야, 이번에 창원에 그 세미나 간대, 너 빨리 거기 가.
네.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예,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분, 월요일의 남자죠. 이혁진 차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점점 많아지네요.
네, 전달 사항이 네. 많아지고. 네. 엔투에서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의 어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식도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의정부 가시잖아요. 9일에. 네,
의정부도 가고.
네. 네,
뭐 사실 오늘도 압구정도 가고.
아, 오늘도 압구정. 네,
사실은
갔군요.
세미나나 컨설팅 자체, 원래 본업은 컨설팅이죠.
네.
컨설팅은 하루에 뭐 2건, 3건씩은 돼 있으니까요.
네.
이런 전국 단위 세미나가 지금은 사실 저는 좋은 거는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AS나 고민이신 분들도 네.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면 주식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서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죠.
네.
그런 얘기들을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의 주제 들어가 봐야겠죠.
네.
저는 사실 전쟁은 뭐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끝났으면 좋겠지만
맞아요.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건 4월 1일 우리 또
만우죠?
부채가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되면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네.
바로 주식 반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4월의 매매 전략 매크로보다 마이크로 모멘텀이라고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3월 말 그리고 4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사실 4월은 제가 4월 1일 얘기도 했지만 실적 시즌이 또 준비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저는 또 기대가 약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사실 반도체 빼고 실적에서 크게 보여줄 만한 기업이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게 듭니다.
네.
예, 왜냐면 반도체 빼고 올라가는 것들은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EPS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사실 PER 예탁금이 좀 130조까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을 좀 확대시켰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이번에 반도체 정도는 실적이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난해 되게 안 좋았던 기업들 이 이번 실적에서 좀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기업들 전부 적자였었지 않습니까?
네. 네.
리튬가격도 올라왔었고 최근에 좀 주가 분위기도 좋은 것은
오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분이 있는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서 좀 아마 생각을 해볼 것은 이게 반도체는 좋은데 나머지 코스피 기업들은 생각보다 어닝 모멘텀이 세진 않았었구나.
네.
근데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의 성장률 자체는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생각보다 높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전쟁 이슈가 사실 모든 걸 다 뒤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 데이터나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분위기가 전쟁 얘기를 좀 이렇게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사실 주가가 먼저 조정받으면 집어삼키는 게 가능하죠.
네.
근데 이번에 반도체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가격, 스팟 가격 사실 조정받은 건 조금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보다 이제 구글이나 그리고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모두 메모리 칩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좀 부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여주면
네.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니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도체가 보여줄 것 같고요.
네.
사실 나머지는 크게 특히나 경기 민감 소비재 우리가 수출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분기 실적에 3월이 걸려 있어요.
네.
3월은 전쟁의 한복판이었었고,
그렇죠.
예, 예, 수요가 쉽게 좀 해소되기보다는 네. 시작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로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실적보다도 오히려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을 얼마만큼 계획하실지. 아... 예. 실제 최근에 신라호텔이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죠.
대표, 네,
호텔 신라가. 예. 근데 뭐 상승 배경은 관광 데이터가 너무 좋게도 나왔습니다. 아. 예. 근데 그거보다는 대주주의 200억 자사주가 야, 얼마만큼 강력한 신호인지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국면을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주주 환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법을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이 다시 한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 하방을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
이 신호는 대주주가 제일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증시 주변 여건 때문에 빠졌을 때 많은 대주주분들께서 강력한 주주 환원,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주가 하방을 막는데
네.
하방 신호라고 보여주는데 시그널을 보여주시면은 그 기업은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돈 10억이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대주주분들께 방송을 보시면 저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너무나 추천드린다. 너무나 좋은 시기다. 본인을 보여주시기에.
기업들의 이제 대표분들 대부분 다 대주주시니까.
네.
근데 이번에... 개인 대주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아, 맞아, 맞아. 네. 그 50억 이상 그쵸,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께서 이렇게 주변 여건에 빠질 때 우리 기업 문제 없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네.
바닥에서 그쵸. 자사주를 사주시는 것. 근데 그게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10억을 쓰면
네.
네, 실제 시장의 효과는 그 100배의 효과를 낼 가능성도 높고 10년 동안 레전드로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기회를 잘 노리셔서 기업의 이미지와 본인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한번 네.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이번 실적 시즌에 투자 포인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기업에서 실적도 실적인데 대주주나 그런 기업의
그렇죠.
대표가
네.
주식을 산다, 자사주 매수식이 네.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주가의 하방을 그리고 상방으로 좀 열려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도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네.
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지금 나누던 도중에 PD님께서 속보도 전달을 해주셨어요.
뭐야.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 꽤 잘하고 있고 조기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가지고 들어온 속보인데
이게 믿어도 돼요?
그래요. 이게 약간 뭐 우리가 타코 같은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꼭 이게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오늘 또 장표에서도 시작이 중동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장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유가가 와 주말에 저는 차를 놓고 다녔습니다.
아,
나들이 갈 생각도 취소를 했어요.
근데 길이 엄청 막히던데 다들 차 가지고 나오시고
그래요?
주유소 앞에도 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왜 기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비쌀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
그 원래 지금 그 법정 가격 한도가
네.
그 받아놓은 기름을 다 쓰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아놓은 기름을 소진하기 전까지 빨리 받자라고 해서 줄이 서는 거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게 이제 뭐 그 기름값이 100원 정도 막 차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주유할 때 3, 40리터 넣잖아요.
네.
네.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되는데
네.
굳이 그거를 서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여러분 스벅을 가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 예, 예.
그게 항상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
네, 네.
3, 4천 원이지만
그쵸, 그쵸. 이렇게 다
회사나
그쵸.
에너지는 저는 이제
그쵸, 그쵸.
곱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사실 네. 우리가 모든 일은 커피로 환산이 가능한데
맞아요.
정작 가장 근치 못하는 게 커피이기 때문에
맞아요.
커피 한 잔 안 네. 먹으면 네. 그거 되는데
네, 뭐 홈에서 먹으면 되죠.
네.
뭐.
그쵸, 그쵸. 네.
사실 저희가 유가 얘기를 했지만
네.
홍해도 막힐 수 있다. 후티반군 얘기가 있으면서
네, 네.
쭉 한번 상황 좀 살펴주시죠.
예, 사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시장에서의 분위기 전환은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지 않죠.
네.
이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실제 지난주 금융시장도 트럼프의 타코가 나왔고 제가 오늘도 트럼프가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들 채팅창에서도 믿지 않으시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 저는 이란이 의도하는 이란의 공격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중점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자, 지금 혼재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왼쪽에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에너지 시설 타격을 유예를 발표하고 이후에 협상을 거의 개회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벤스가 참여한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하루 뒤에 평화안 15개 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전달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개 항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하는 증거로 탱커가 8개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금융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쵸. 하는 거예요. 이게 20일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요. 자, 왜 그럴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힌 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이 자체로 리스크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왜냐하면 자,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입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모든 소비재들은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재가공해서 우리가 한국의 경우에 수출하고 우리가 쓰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그냥 공급 자체가 막힐까봐 하는 걱정이 많은데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원유는 연간 평균 월 기준으로 한 8천만 배럴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UAE에서 그 긴급 물량이라고 들어온 것들 있죠. 그게 하루짜리 들어온 게 200만 배럴.
네.
그리고 더 들어온다고 하는 게 2천만 배럴 초반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들어와도
2,200.
네, 그것뿐이에요. 25%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6천만 배럴이 더 들어와야 평년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비축 석유는 한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뭐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전부 동내진 않을 거니까 즉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4월 중순 이후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즉 지금은 협상을 하니 마니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화 자체가 리스크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4월 중순에는 만약에 저는 사실은 4월 초가 트럼프의 탁구 타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란이 둘이 협상이 좀 안 돼서 사실 이란도 편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4월 중순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지속이 된다. 그러면 주식 전반적으로는 절반 팔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월 초와 3월 말과 지금 4월 중순은 크게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탁구 타점을 노려볼 수밖에 없고
네.
하지만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지전이죠. 우리 고지전 영화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협상 그날 전까지는 전쟁을 치열하게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결과가 나더라도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수로 난지 그러니까 즉 이란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해요. 애초에 이 전쟁의 목적을 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있는 뭐 있지 쓸지 없을지 모르는 핵, 그 핵으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 기지 그리고 그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전부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자들을.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조차도 핵 농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괴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협상의 15개 중에 하나가 농축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협상을 안 받아도 우리의 농축시설을 파괴하면은 너네는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나머지 협상이죠.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주역인 알리레자 탕시리 이 사람이 또 사살하기도
그렇죠.
했었죠.
네.
자, 그러니까 협상과 지금 전쟁이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란의 전술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막 맞으면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상군이 올 만한 병력이 아니라는 것 지상군이 올 만한 항모의 개수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지상군이 온다고 하더라도 섬을 공략하는 것이지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뭐 지형을 다 떠나서 물리적으로 뭐 10만 명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육지 도발 이제 상륙은 쉽지 않다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우리는 장기전을 가자. 그래서 호르무즈 통행료 에 대한 법제화를 의회에서 지금 올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서 법제화 된다고 해서 네.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척당 30억 정도로 뉴스를
예.
봤는데
심지어 위안화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네. 내고 지나갔다는 배드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야.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네. 양사가 지금 고지전 때문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만 자 이란은 지금 전장을 이상하게 비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쟁을 했을 때 경제적 손실이
네.
당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버리면
네.
전쟁을 반대하는 국가나 미국 내 여론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겁니다. 자, 뭐냐면 자, 보시는 것은 이제 위에는 이란이 타겟을 한 곳은 빨간색이고요. 미국이 타겟을 폭격한 곳은 파란색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바가 뭐냐면 이란이 공격을 한 발사 수입니다.
네.
보시면은 개전 초기보다 엄청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무조건 다 지금 편하고 이란이 주도했다라고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뭔가 이란의 패를 이란이 쥐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맞아요.
이란의 전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심리전으로.
심리전이요?
네. 기본적인 물자가 계속 부족해지니까.
네.
근데 트럼프의 약점이 미국의 공급망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에너지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미국의 약점은 뭐죠? 금융입니다.
금융?
네. 지금 트럼프가 탁구하는 이유가 뭐죠? 전쟁을 뭐 끝나고 말고는 전쟁은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네. 유가라든지 금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걸로 자꾸 메시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중동에서 이란이 이번에 의장도 그렇고 모든 메시지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거요?
확전, 장기전, 세계대전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게 하면 미국 힘드니까.
플러스 알고리즘의 금융 발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보시면 확전과 장기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뜰 때마다 갑자기 금리가 팍팍 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들이 이렇게 나는 것인데 이란은 트럼프 너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전쟁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너네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겠다.
키워드로.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번 최근에 보세요. 그냥 GPT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란이 최근에 했었던 그 전쟁 관련한 메시지 모든 거에 장기전, 확전,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게 또 최근에 알고리즘 매매가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란이 이게 혼자 생각한 것 같진 않고
네.
누군가가 뭔가 어드바이저를 준 것 같은데.
중국,
예, 예. 어쨌든
AI는 또 중국이니까.
지금 이란이 미사일 발사 수가 줄어들어서
네.
딱 보면은 아 물리적인 무기의 수는 줄어드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란도 쉽지 않은 구간이구나.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아 얘들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공급망은 쉽지 않아도 금융시장 불안은 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목줄을 죄 수 있겠구나. 또 마침 트럼프의 타코는 우리가 4.5% 국채금리가 나올 때마다 나온다고 하니 자 그러면 너를 약하게 하는 방법은 국채금리를 올리는 것이구나.
지금 4.6 되면은 또 심한 타코 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것은 금융시장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주 좋은 예로 자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공포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 사우디 아람코의 수출 물량은 엄청 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출 물량이 는 게 호재가 아닌 것은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란의 공격 방향은 심리전,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을 야기하는 걸로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바로 지난 금요일부터 금융시장의 반응이 살짝 달라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자, 장기금리가 발작이 되더라도 이건 완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금리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뭔가 단기와 장기 간에 이게 애는 있고 애는 없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 떨어진다는 것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단조하지만 경기 침체로 빠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또는 인상을 막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증시에서도 오늘 원자재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왔어요. 유가는 올라가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합니다.
네.
나 왜 그럴까?
네.
그러면 이 천연가스가 반영하는 괴리는 뭘까? 실물 수요죠. 왜냐? 지금부터는 하절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난방 수요가 부러지는 것이 3월, 2월이 고점이고요.
그쵸.
3월부터는 난방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유가에 대한 불안은 있긴 있습니다. 잔존하지만 실제 천연가스는 이 실물 수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좀 보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일단 첫 번째, 금융시장의 모든 지표는 추가 하락을 신호를 보이고 있다.
네.
국채금리, 장기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빅스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20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확률도 지금 50%가 넘습니다. 연말까지. 자,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
정반대로 되게 아이러니하게 바닥의 근거들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20년째 최저 밸류에이션을 향해 가고 있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수급은 개선된 지 한 보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지금 10을 하회하려고 하거든요. 지난 관세 때가 3이 꼭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면 꼭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추가 하락 신호도 많지만 그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
사실 근데 이거 두 개를 모두 그러면 그렇죠. 이게 임의적인 네. 얘기지 않습니까? 네. 추가 하락 신호도 높은데 바닥 근거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장단을 탈지 몰라서 관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올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게 나올까?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임의적이란 건 뭘까? 잘 가는 어떤 순환 주기의 경제 곡선을 삼을 곡선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나와서 그쵸.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리니 우리가 어디 하나에 근거할 수 없는 양자 간의 상반된 신호가 나온다라고 그쵸.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지만 서로 간에 전쟁 끝내 이러면 원복 될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복 된 다음에 투자 전략은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반된 신호가 이제 분명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향후의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실물 수요를 실물 경기의 괴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즉 단기 금리 빠지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다음에 난방 수요 감소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더라. 자 그러면 종목에서도 이런 게 있겠죠. 생각보다 덜 빠진 종목. 실물 전망 대비 또는 생각보다 실물 수요는 좋은데 주가만 빠진 종목
네.
이런 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상황을 베스트 케이스의 컨셉이 있을 것이고 네. 과거 사례 두 번째는 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바로 2019년 8월의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협상을 시작했던 신호 이게 트럼프가 우리가 협상을 시작했다. 자 그런데 시진핑은 나는 전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네.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 S&P 500 지수가 거의 6% 가까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트리거는 관세였었고 15%였습니다. 자 근데 관세를 강행하고 실제 9월부터 협상의 모두가 슬슬슬슬 이제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 지금처럼 전화를 했다 말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자, 10월에 답이 나왔어요. 협상했다.
네.
결과물도 나왔다. 자, 그래서 관세 보류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가예요. 급락하고 쌍바닥 찍은 다음에 결국에는 원복 내지는 그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는 신고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로 제가 4월 초는 그래도 협상에 근거한 뭐 어떤 행동들을 한번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게 4월 중순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손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좀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베스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근본 시작된 이 협상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모든 얘기가 다 뭔가 이제 뻥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2019년도에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워스트 케이스예요. 워스트 케이스의 근거는 아마 채팅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200일 이동평균선
네.
바로 2022년도 3월의 케이스 러우 전쟁입니다. 이 러우 전쟁을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때문에 직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마침 터진 러우 전쟁 때문에 유가라든지 모든 에너지 가격이 다 올라 버렸었어요.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실제 금리 인상은 유례 없는 속도로 이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22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회하면서 툭 하고 빠졌었죠. 근데 항상 월가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을 때는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한 번씩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200일 이평선에 대한 극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보시면은 극복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이게 놔두면 툭 하고 빠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워스트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훅 하고 빠졌을 때 과거에 주가 괴리율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까인 겁니다. 그게 오른쪽인데요. 15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때문이었었고요.
네.
그때 10% 정도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4% 있는 거니까 추가 하락폭은 한 6%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무역전쟁 때 14.5% 정도 이평선 기준으로 빠졌다. 바로 요 네. 사이클인 거죠. 정말 유례 없는 정도의 급락은 팬데믹이었다.
저때 또 V자 반등이 참 시원하게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2년도 금리 인상기 요때 러우 전쟁 터지면서 악재가 두 개가 맞물리니까 17% 빠졌다.
네.
그다음에 15년도 상호관세 때 13% 빠졌다. 이거는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사실 우리가 체감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4%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악재 때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하락했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22년도랑 빼면 나머지가 어떻죠? 한번 훅 하고 빠지고 다 반등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22년도가 제일 좋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때가
오래 힘들었어요.
1년 조정이었어요.
맞아요. 네.
1년 계속 그냥
지지부진
하고 특별한 급락 없이도 계속 빠졌어요.
네.
근데 이 당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러우 전쟁 때문인지 금리 인상 때문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둘 다 때문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우가 발생시킨 공급망 유가 네. 급등으로 인한 네. 금리 인상.
네.
지금 약간 저 시즌이라
그럴까봐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까봐 고민인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22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죠? 지금 전쟁은 어쨌든 끝내기만 한다면 네. 사실 이 사이클은 쉽게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금리 인상을 러시아 때문에 했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 직전에 엄청난 PPI 랠리. CPI도 지금 십몇 퍼센트 올라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짧고 굵은 조정을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로.
네.
근데 만약에 22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 거죠. 전쟁이 진짜로 초장기화되는 확실한 신호가 나온다. 이러면 금도 올라간다. 그리고 1년 동안 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점은 17%.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15% 가까이 룸이 남은 겁니다. 지수 기준으로.
네.
근데 사실 그때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이런 기준을 알면 사야죠. 예, 네, 그때가 되면 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락 추가 하락의 조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락의 폭 또 팬데믹 빼면은 지금보다 한 10% 내외의 하락 볼륨이 패닉에서도 한 10% 정도로 제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반등의 트리거나 그 다음에 지금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상존할 때 우리는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는 이 정도 기준을 알고 가면은 지금보다 지수가 10% 추가로 빠졌을 때는 반대로 강한 반등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3월이 네. 오늘과 내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2분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사실 오늘 아침 방송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2분기 준비 저희도 그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내적으로나 그다음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2분기가 우리가 어떤 구도로 가져갈 것인가. 근데 저는 2분기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장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난이도
왜냐면
높다. 네.
예, 대결 구도가 너무나 명확해요. 자, 그래서 장표 한번 봐주시면은 자 보시면은 그 2분기의 구도는 자 4월에는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구도인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4월 6일 에너지 타격 데드라인이 가까워올수록 그 전까지 뭔가 답이 안 나오면 또 줄줄줄줄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연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4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3월 말 그다음에 4월 초 지금 이 당시가 너무나 중요한 골든 타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 4월 28일 의회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네,
그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우리 주주들과 크게 포지션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월 말 원유 수입 중단 2개월 차이는 한국 주식이 매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네. 리스크 회피 모드를 그때 그냥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4월이 됐을 때는 연준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케빈 어시의 청문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월에 바뀌겠지만 케빈 어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비관보다는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케빈 어시가 QT를 얘기하겠지만 그 시장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적인 포지션을 예전에 확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공포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6월부터는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벤트가 많네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5월과 6월은 AI 기업들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되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그 구글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아, 그 터보 컨트.
네. 맞아요.
터보 컨트.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시간이 있나요? 그 말씀드리면
네.
자,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터보 콘트 전에도 비슷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쓰신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폴라 콘트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폴라 콘트.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이게 가격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 더 보급이 될 거다. 자, 이거는 사실은 저는 주식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줄어들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도 오히려 생각해봐야 될 거는 칩 기업들에 대한 칩 인플레 이것들을 AI 기업들이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머스크도 네. 뭐 30조 원 써가지고 캐펙스에서
팹을만 만든다고 네, 하니까
테라펩을 만든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루틴하게 쓰는 캐펙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40조입니다. 그러니까 30조 써가지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저는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문제고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것도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축 AI 데이터를 KV 데이터를 압축을 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 압축된 걸 잘 찾는 게 문제일까요?
압축된 것 중에 잘 찾아야죠.
그렇죠. 네. 압축을 많이 해도 그걸 잘 찾을 수 있어야 AI가 잘 구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번에 논문에 쓰여진 것도 모델 크기 자체가 작아서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형화 모델에 그대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은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건 제 의심보다도 진짜 중요한 거는 AI 수요가 전방에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앱 뭐 테슬라 결론적으로 칩을 들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
그쵸.
적어도 이 친구들은 주가가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같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가 하락은 사실 전반적인 주변 매크로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5월 6월에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질문도 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정도는 메모리가 좀 덜 쓸 수 있고 확실하게 그리고 대형화 모델에서는 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반등 시점을 4월 실적 발표 때 한 바닥 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AI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요를 줄여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제가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은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지만
네.
코스닥이 차라리 종목만 잘 고르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 종목 고르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혁지 사장님께 SOS를 예. 치는 네. 거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의정부 세미나 오시면은 뭐 그런 일 많이 네, 말씀드릴 네. 텐데 지금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말씀드려보면 자, 지금 제가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
네.
자, 지금 제가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케이스를 들이대지 않고 지금 제가 그냥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원유와 가스, 해운, 원료, 납사, 헬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왼쪽에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은 사실 3분기가 전쟁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죠. 적어도 2분기까지 실적 영향을 불가피한 업종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개별 종목을 제가 썼긴 썼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업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시총 최대형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은 2분기 중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영향도가 낮거나 얘가 봉쇄돼서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있는
네.
대표적으로 오늘 배터리도 자 이제부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자동차도 가솔린차 많이 사시겠습니까? 전기차 사겠습니까?
전기차 쪽으로
이번에 한 번 공포를 느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얼마만큼 늘진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미 선행적으로 베팅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되게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액티브 ETF에서도 바이오 비중을 늘렸고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지난주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네.
하루 난리 났었잖아요.
네.
1등에서 3천당 제약하며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금리가 높은데 바이오에 반등 나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이오는 리액터로 돌리는 그리고 또는 기술 라이센스 수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그러니까 뭐 이게 무역 선이 오니 많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예, 기름이 오르든 떨어든
네.
금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주가의
네.
배수를 정하는.
네.
하지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코스닥의 시총에서 1, 2위가 2차 전지랑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위기가 1단락이 된다. 만약에 이게 계속 되면요.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리는 개별 종목 전략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호르몬즈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그냥 종목 전략 필요 없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열렸을 때 네. 누가 먼저 반등을 할 것인가? 저는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등의 1순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PER이 높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크게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반등하다가 좀 떨어지고 네, 나머지 이런 오히려 금리 금융 요건 완화에 좀 베팅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내가 아, 뭘 사야 돼? 사도 되나? 이런 네. 생각까지도 하시기 때문에 안으로 이럴 때일수록 근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현명하게 선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짙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나오시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4월 한 달간 저희가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먼저 의정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고요. 경기 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지정학과 또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치, 국제정치 전문가시죠. 김지훈 박사님 또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구강남 맞습니다. 네. 4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스페이스쉐어 선릉으로 가도록 할게요. 2026년 원자재 버블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철진 평론가 그리고 백창규 부장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네,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N2 대전 WM센터로 여러분 찾아가는데요. 김지훈 박사님, 백창규 부장 함께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정학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자 이어서 네 번째로는 바다 건너 제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4월 13일 오후 3시에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릴 예정인데요. 국내 정부 정책에서 찾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명순영 편집장 그리고 박현지 과장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 마지막 아니죠? 창원으로 다섯 번째 지역 창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정부 정책에서 찾는 투자 전략으로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명순영 편집장님, 이혁진 차장 함께 출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수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저희가 품에 있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4월 30일 목요일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미를 장식하는 만큼 우리 또 김프로님, 김동환 의장님 출격하시고요. 네. 백창규 부장님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한번 상세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투어는 저희가 수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강원도 왜 안 오냐고 맞아요. 해주신 분들 때문에 스페셜로 또 강릉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박지훈 부장과 또 박현지 과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2분기 투자 유망 종목 그리고 ETF 전략이라는 주제로 4월 8일 오후 3시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링크는 통합을 했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딱 날짜하고 장소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고르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실 의정부 오셨던 분이 강남 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오셔도 돼요. 네. 더블로 오셔도 돼요. 저희가 뭐 이쪽 신청하고 저쪽 신청했다고 아 여기는 못 오십니다 이런 거 없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네. 클릭하시는 분들이 승자인 겁니다. 의정부 왔다가 뭐 강남 찍고 나는 대전도 가능하다면 대전 가서 성심당 네. 한번 찍고 오시고 제주도 간 김에 보니까 이때 13일에 세미나 있네 참석하시면 되고 창원 나 한번 가보고 싶다 가셔도 되고요. 수원 왕가비 드시러 오시면서 네. 컨벤션에서 들리셔서 우리 김프로님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이야기도 들으시고 하시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섯 번 다 네. 참석하시면 엔투에서 뭐 개근상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탬프라도 찍어서
못 오실 것 같은데
제주도까지 또 와주시는데 저희가 네. 우리
진짜로 그 인증하시면은 네. 제가 걔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물
그러니까 저도
할게요.
뭐라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우리 전략한상
이번 주 전략한상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을 통해서 시장 리뷰 빠르게 해보고 네. 그다음에 전략까지 짜봐야 되는데 네. 리뷰보다는 그냥 전략을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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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외인들이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었다라고 하는 채팅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
있어요.
저희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잦아든 네. 게 네. 1조 1,200.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채팅에서 네. 말하니까 오르는 것 같다고.
아, 우리가?
네, 근데 보시면은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안 좋은데, 바닥의 신호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상반된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네. 자, 왼쪽에 보시죠. 자, 우리가 추세를 살 건가, 레벨을 살 건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일단 추세로는, 먼저 반등을 했을 때, 코스닥이 먼저 오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향후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이 꽉 차있기 때문이에요. 예, 네, 금리가 오르는 것은 너무나 부담. 그래서, 변동성 코스닥이 항상 더 높은데요.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보면 25년도부터 코스닥은 코스닥 내에서 특별히 뭘 한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실제 코스피도 그러면 엄청 빠질 거냐? 이미 우리 너무 힘든 상황은 네. 왔고. 자, 그러면 코스피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왜 여기서 이제까지 경도 그만큼 더 못 빠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 외국인의 지분율이 근 10년 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최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스로 찰 때는 리스크, 그 다음에 저점에서는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사실 기회라는 얘기를 제가 뭐 말아올리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네. 지나보면 항상 우리 24년도 말에서도 외국인 지분을 최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좀 했듯이
네.
지금은 오히려 애매한 구간에서는 둘 다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코스피는 어떤 외국인들이 이미 팔아서 외인 지분율이 최하권 가치가 내려온 그 레벨을 좀 봐야 된다. 근데 네. 여기에다가 제가 이분이 연기금의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실장이신데
네.
이번에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를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 국가별로 장기적인 수율 변수를 연구해봤다. 자, 그랬더니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주식수더라.
네.
그러니까 주식수를 계속 줄어들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국가는 수익률이 의미 있게 올라가고 주식수가 계속 많아지는 국가는 수익률이 계속 부진하더라.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주식수를 줄이는 것들, 더 늘리지 못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물적 분할이나 분리상장 이런 것들이고 정책적으로 이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거를 늘리지 못하는 건데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상장 폐지를 해버리면
네.
시장 전체 주식수를 줄였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 없는 정책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보시라. 그것이 바닥의 신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번 이후로 저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총 이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패나 거래 정지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또 반대로 1부 리그 승강제가 연내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1, 2부.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전체 시장의 코스닥의 종목 수는 상패나 거래 정지를 통해서 없어지고 근데 이 중에서도 1부 리그의 80개에서 100개, 120개 종목은 연기금이 들어갈 수 있다.
네.
하면은 2부 리그도 아니고 1부 리그의 특정 기관의 수입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는 연말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나 바이오 종목 시총 상위는 연말에 지금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전쟁이 좀 끝나야 되는 것인데 전쟁이 끝나면 동시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실제 연기금의 벤치마크가 이제 2분기부터 코스닥이 이제 5%포인트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강제도 연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벤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그 1, 2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코스닥 액티브에 어떤 것들이 편입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주가 상승률이
네.
눈에 띄게 좀 우리가 예.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1, 2부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네.
1부로 가고 2부로 가서 사실 기업들의 운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부 가면 완전 막 다 좋은 거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가 펀드 매니저 사고 파는 이런 거랑 성격이 다르고요.
네.
국민 노후 자금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간담회에서 봤듯이 대통령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저평가인 종목들을 우리가 정상화 시키는 거는 좋은데 코스닥 기업들 중에는 스스로 약간 신뢰도를 많이 저버린 기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시장 영향이보다는 스스로 먼저 이제 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1, 2부인 거죠.
네.
자료 한번 봐주시면, 자, 이거는 종목의 추천에, 라기보다, 자, 지금 보도를 통해서 승강제의 기준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 레벨이 높고, 성장률이 높고, 자, 이런 기업들에서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제 공시 의무를 잘 지키는 기업들은 1부 리그를 분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이제 한 30개를 대상으로 이 조건을 부합하는 종목들을 생각해 보니까 영업이익 25년도에 상위였었고 네. 26년도 영업이익 상위였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당 성장률까지 상위인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실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네 개 다 동그라미 들어간 게 없네요. 네, 세 개를 고르면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미 골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한 100개 정도 필터링을 한 기업들 네. 중에 필터 그러니까 시총 산위로 해놓고 아 그러면 정부가 이런 키워드를 줬으니까 영업이 절대치가 높고 올해도 높고 성장률 컨센이 양호하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 이게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4개 다 쳐져 있으면 사실 그냥 종목 찍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네. 일단은 4개 이상인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되더라.
이게 어쨌든 다 저 N 조건이 돼야 되는 거. 저거 그쵸,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쵸, 하는 그래야 1부리에 들어간 종목이 우리가 이 종목이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의 필터링에 따르면 100개를 뽑으면 이런 기업들 정도는 들어가는 게 무리가 아니겠다라는 것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아, 바로 이런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1부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쭉 가져가는 거고 2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만약에 2부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2부가 되는 기업들은 시총 레벨 자체가 되게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1조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액티브 ETF에도 7천억 이상의 종목은 거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는 수급 기대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크게 나쁘게 볼 것인가 뭐 어떤 언론 보도에서 양극화 의료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1조 미만에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MSCI 편입처럼 1부 리그 편입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2부에 있는데 1부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주가 상승률도.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그냥 어지간히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종목 장세와 그리고 향후에 있을 이벤트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시총 낮은 기업들 중에 펀더멘털 좋은 기업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할 일은 커버리지를 넓히는 겁니다.
더 작은 기업들 뭐 중에서.
보고서도 좀 많이 좀 내주시고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스몰캡에서는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을 것 생각하는데 이제 테마 그만. 영업이 펀더멘털이 좋을 수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저는 일부 리그에서 얼마만큼 좋은 액티브랑 다르거든요. 네. 아,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자 그러면 1부 리그 들어갈 수 있는 2부 리그 종목들이 MSCI 편입 이슈처럼 굉장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이미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희 회사가
N2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곧 저죠.
이혁진 차장님은 준비가 돼 있다.
의정부 네. 가야 될 것 같긴
그런 얘기를 한데.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그 준비되어
싶었습니다.
있는 내용들을 의정부에서 다 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분 공개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대전도 가시고.
대전도 가고요.
차장님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수급 관련해서도 사실 3월 달에 외국인이 정말 너무 할 만큼 우리를 좀 속상하게 할 만큼 던졌는데 그걸 이제 개미들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4월 1일 제가 사실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좀 우리 시장에
있나?
영향을 줄까요?
원래 있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
이게 뭐 80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분할로 들어오겠지만 근데 일단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채권의 외국인이 매도였었고 그다음에 채권의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수급 쪽으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전자닉스의 법인세 덕분에 사실 초과 세입이 크게 예상이 됐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법인세로만은 30조 가까이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로 잘하면 10조 근로소득세로 잘하면 5조 거래세로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난 전자닉스 덕분에 법인세 서프라이즈 날 거예요. 미국은 반대로 지금 채권금리 장기금리가 왜 이제 발작을 하느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지출하느라 법인세를 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작년과 정반대로 법인세는 많이 거칠 거예요. 국세가 엄청 많이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채권지수 편입이 되면 4월부터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전 이것만 걷어지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전쟁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끝나면 모든 거는 뭐 모든 거라고 좀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했었던 걱정은 다 되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계속 이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제발 사실이기를 제발 이란에서도 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또 그런 적 없다 얘기하면 또 한 번 더 약속의 시간 2시 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오늘의 시장의 이런 하락이 마지막 저점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메타로 이겨냅시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이혁진 사장님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자 봤는데요. 다음 네. 주에는 예, 지금 이거 몇 주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아, 네네.
오히려 진짜 저기 미국 데이터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막 물가가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요즘에
뭐 거의 그런 얘기를 안 다루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가
이번 주에
없는 상황이죠.
고용 데이터 네. 나온다고.
아, 근데 네. 고용이 좋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그쵸, 상황이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미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서비스업도 건드리게 됩니다. 네. 나중에는. 네, 그리고 PPI가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구매도 좀 줄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물 지표들이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은 빨리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캐펙스가 막 늘면서 결국엔 이번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빅테크가 올라가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프라인에서 하는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 여러분 저희가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투어를 할 텐데요.
네.
제일 먼저 열리는 의정부 세미나에 우리 또 이혁진 사장님과 김지훈 박사님이 함께합니다. 4월
그렇습니다.
9일 목요일 오후 3시인데요. 엔투에서 함께하는 세미나 첫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혁진 사장님을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의정부로 가시면 되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미리 참가 신청을 해주셔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나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혁진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폭 좀 줄인 것 같더니
오전 중으로 오후 중으로 뭐 지금 트럼프 발 속보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늘 뭐 30일 기준으로 유조선 2, 30척 정도가 통과를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또 트럼프 얘기니까 또 이란 쪽 얘기는 들어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이란 쪽 얘기는 네. 들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트럼프가 이야기하면 막 국제유가 다시 막
맞아요. 바로 매력, 반응을 하고 이랬었는데
급락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데 어떡해요. 계속 얘기하기를 바라고 실제로 이게 말보다는 행동이잖아요.
네. 네,
행동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도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빨간불 들어오는 시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